이 세상에는 인류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어주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과학과 어술, 다양한 종교들, 사회과학 및 심리학, 또 다양한 교육 방법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어주는 해답을 주는 대안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 보면 타락한 인간들의 상황이나 나쁜 정상들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자 고안된 것들이므로 우리들의 삶이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과 고통을 조금은 완화시켜주고 감소시켜주고 삶의 즐거움을 조금 더 누리도록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고 주된 목적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셨던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신학교 다닐 때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의학과 의술, 다양한 종교들, 사회과학 및 심리학, 다양한 교육 방법론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단지 문제의 정상을 완화시켜서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통렬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정상을 완화시켜주고 고통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켜주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 사람의 근원적인 치료, 영원한 진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상 완화 사상은 오히려 나쁜 영향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조차도 이런 사고와 사상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방 종교에서 판매하는 부적과 같은 프로그램, 마약과 마취제 같은 사상으로 성도들에게 달콤하게 느끼도록 하여서 일시적인 삶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또 그 고통을 잊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회 성공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말씀 선포와 가르침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부흥하기 어렵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물들미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병원의 환자와 의사를 예를 들면 침대에 누워서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몸부림을 치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고 동정적이어서 그렇게 부르짖고 통증으로 몸부림치는 환자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사람이 고통을 겪거나 괴로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고 금방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약을 처방해서 먹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통증으로 몸부림치던 환자가 금방 통증이 사라지고 아픈 곳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된 듯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준 의사가 오히려 친절하고 선한 의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통증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처방을 하고 환자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그것은 의사로서의 범죄 행위입니다. 증상의 원인을 찾지도 않고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찾지도 않은 채 증상만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결국 큰 해를 입히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와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인생 문제 해결을 기대를 잘 하지를 않아요.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런 목회 사상이나 방법들을 자선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교회를 비롯해서 영국교회는 이미 이런 것들이 앞서가서 지금은 거의 몰락한 상태에 이르러 있고요. 자선책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영국교회, 유럽교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책을 잃어버리고 자성책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목사와 설교자라는 책에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설교자인 신학생들이 이것을 꼭 읽어야 돼 필독서거든요. 그래서 깊이 읽고 요약해내고 서평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자선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우선책이 뭐냐? 정상 완화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이었던 우치무라 간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내촌 감삼이죠. 이 선생은 우리와는 조금 그 신학적 견해가 다르지만 신앙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대학생이 와서 선생님 왜 믿기 어려운 기적을 자꾸 믿으라고 하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빼놓고 읽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 다니셨다는 얘기, 말씀 한마디로 강풍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다는 얘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부활했다는 얘기를 빼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믿기 어려운 거 좀 얘기 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에서 꼭 두 가지가 남을 글쎄. 그것은 앞뒤의 표지일세.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빼면 왜 성경의 알맹이 다 빼버리고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게 될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성경이 열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방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으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을 빼버리면 앞뒤 표지만 남게 된다는 말씀을 말은 옳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이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상은 정상 완화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려주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렇습니다. 말세 기말인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다른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해답, 인간에게 인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대안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절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 세상에서 약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유일한 대안이며 해답이며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들의,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약이 되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대안,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고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으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유일한 대안이며 해답이며 해결책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그 말씀이 인생의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복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며 전능의 능력이며 무에서 유를, 무생물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란 우리 인생에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신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어둠이 없을 것이다. 절망적인 어둠이 없고 실패의 어둠이 없고 파산의 어둠이 없고 성공의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 먹고 뭐 영양가 많은 것을 소고기 구워 먹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있는 말씀이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해부해서 고쳐낸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신 섭리에 이끌려 마른 때가 가득한 깊은 산골짜기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은 지 오래되는 수백 년 수천 년 된 죽은 뼈다귀가 바싹 마른 그런 뼈에게 해골에게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은 인간 내 세상에 없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뼈가 마른 뼈가 가득하게 쌓여있는 깊은 에스골 골짜기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에스겔아 너희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가 보입니다. 마른 뼈가 얼마나 말랐냐? 싹 말랐습니다.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는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내 대신 말씀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하여. 지금 저는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만은 에스겔은요. 죽은 지 오래오래 되고 배가 말라가지고요.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뭐 이래가지고 햇빛을 쬐가지고 바짝바짝 갈라져가지고 그냥 부서리가 돼가지고 있고 뭐 어떤 거는 이거 저 있고 막 늘려져 있는 이 뼈들 하얗게 바뀐 뼈들을 향하여 대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랄랄랄랄랄. 골짜기니까 한번 안 울리겠어요. 뼈를 듣도록 하니까 뼈가 듣겠어요. 귀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짝살짝 말해도 다 듣지만은, 마른 뼈가 듣도록 하려면 사람의 심리라는 것, 저거 들어야 듣겠다고 생각이 간절하냐,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랄랄랄랄라! 여호와 랄랄랄랄라! 말씀만 말말말! 들어야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이 소리를 듣고요. 뼈가 제자리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한 뼈가 하나는 동쪽에 있고 하나는 서쪽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있고 막 흐트러져 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그냥 막 우리 바람에 이래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뼈들이요 수살아 가지고 자기 몸을 찾아간다고 서로 부딪히고 이 뼈 적대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라고 에스겔서 3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자기 제자를 찾아간다고 서로 연결돼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힘줄이 팍팍팍팍팍팍 생기는 것이 보이고요. 살이 금방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떼어나라. 생기에게 대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맹령대로 대응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라고 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장면 같죠? 하나님의 군대.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마른 뼈 같고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은 동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더라.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구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백부장이 또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습니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말만 하면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죠.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로마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는지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 믿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전등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려고 말씀했는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 하는 말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군인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남의 수하라는 건 자기 위에 대령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그 말이에요. 자기 위에 사람이 있고 나도 내 아래에 병사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말 한마디면 다 돌아갑니다. 이 말이에요. 군대 체계가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면 다 돌아갑니다. 저는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이거 알아요. 월동 준비하는데 겨울이 찾아오면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요. 강원도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냥 말로서 월동 준비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요 군인들이 위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말 한마디면 다 돼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 안 하면 이거는 이제 각오를 해야죠. 죽을 각오해야 되는. 뭐 죽이진 않겠습니까만은 반 죽이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말 안 들으면 맹령 안 들으면요 군대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가 군인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군대 측에는요, 상명하복입니다. 이 사람이 명령하면 밑에 사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도 건강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인생 답이에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기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대학에서 신부가 될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성경 말씀을 늘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가 로마서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도달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는 천주교의 모든 선행에 대한 잘못된 교리의 의문점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서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의 능력 앞에 그의 모든 사상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천주교 사상으로 물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으로 완전히 사상 체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능력 앞에 종교개혁을 그는 단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가 부르짖기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집대성한 성 어거스틴. 그가 청년 시절에 말교에 깊이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마니그라는 것은요, 이게 그 방탕을 조장하는, 이게 남녀의 순결을 뭐 이렇게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이런 종교예요. 거기에 빠졌어요, 어거스틴이. 거기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밀라노의 어느 집 정원에 있을 때에, 마당에서 아이들이, 서너 명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 노랫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틴어를.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고무줄 옛날에, 요즘은 고무줄 노래를 많이 안 해요. 옛날에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 고무줄 노래 하면은요, 예,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 띵띵 하잖아요. 그죠? 노래 부르면서. 무슨 노래를 주로 잘 불렀는지 저 모르겠는데 오래돼가지고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런데 예. 이 아이들이 놀면서요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놀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들고 읽으라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들고 펴서 딱 읽는데 들고 읽으라는 그 말이 그 마음에 아이들이 들은 소리, 부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아, 내가 가서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바로 펼쳐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최초로 보이는 그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다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탁 펼쳐들었는데 어떤 성경이 그 앞에 펼쳐졌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들고 딱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 자기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는 지금 만육에 빠져서 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신고로 그의 심령을 깨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고쾌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열심하고 거듭나게 되고 위대한 신학,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최초로 집대성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의 능력이 이들의 사상,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칼빈, 존 낙스, 에드워스, 휘필드 등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고 오직 성경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존중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비비의 목사님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목회자로서 결단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6,7천명이 모인 대형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끝난 후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 아래층 제일 뒤쪽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까 말까 매일같이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빨리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존 비비 목사님은 그날 그때 맨 끝자리에 앉아있었대.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존 비비의 목사님은 놀라운 하나님 말씀 사역자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축복이 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복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복. 죄에서 구원받고 죄 면제받은 복, 은혜로 구원받은 복,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복,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 건강의 복,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 복, 뭐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 또한 복을 주시는 말씀에 틀림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복을 주시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할 때 아예 복을 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패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겠지만, 참,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참, 찌질이도 복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참, 박복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바뀝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복 없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이다. 시편 1편을 보세요.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복을 받고 누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복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느냐는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없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될 것이고, 서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사람에게 축복,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생명의 빛, 생명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다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 복받고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건 악인이야.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축복받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생에게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생각하면 실패의 인생,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 복이 충만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도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블레셋 지역 그랄에 사는데요, 흉년이 그 땅에 가득하게 들었는데,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100배의 축복,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100배를 받고 그 사람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돼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복 안 받고는 안 됩니다. 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빌리 그램 목사님에게 베이글 목사님께서 3년 전 오늘 2월 21일, 오늘 2월 21일이거든요. 2018년 2월 21일에 별세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 그가 한국을 수차례 방문했어요. 집회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요, 빌리 그램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바가 아주 큽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여의도 광장에, 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 여의도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모래밭에. 그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인 곳에 빌리 그램 목사님이 두 번째, 1952년도 6.25 전쟁 때 하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쟁 통에도요, 밖에서 텐트 치고 새벽기도 하는 한국 백성들을 보고요, 한국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초대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요,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너무나 큰 영감을 받고 돌아간. 그리고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 곳에, 그게는 거의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갔거든요. 73년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가요, 이분의 은혜 받은 바가 커요. 그래서 오늘이 3주기 되는 날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 이분이 미국 대통령의 멘토가 되었고요. 템플턴, 그 종교인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도 수상했고요. 그의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16살 때 바뀝니다. 16살 때. 부모가 크리스찬이라도 뭐 따라서 교회 다녀도요,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16세 때, 1934년인데, 자기 마을에 큰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큰 전도 집회,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부흥 강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납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고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앞에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있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날 의심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이는 큰 집회, 대형 집회를 열었는데 그가 31살 되는 때에 자기가 설교자로 집회를 하는데 수만 명이 모인 그 집회를 하는데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선포 앞에,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그 순간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가 그때부터 31세 이후부터 대형 집회에 나가면 언제나 이 말씀을 달고 있었대요. Bible said. Bible said.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진리를 알았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주야로. 다른 것 묵상하지 마시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악만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받는 복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 시냇가에 대한 특권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자는.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봄철의 열매, 여름철의 열매, 가을의 열매, 심지어는 겨울철 열매까지도 맺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사시사철 열매가 있는 부도를 만나지 않은 이런 행동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약가에 심겼기 때문에, 생명가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겼기 때문에, 교회에 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네. 집에 가셔서 반드시 축복의 말씀인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읽어보세요.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1절 14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50몇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이에요. 저주.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어떻게 좀 저주받는 항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주받는 항목이 많은 것처럼 저주받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복받고 사는 것보다도.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다 줄 것이라. 하늘에 보배로운 창고를 열어서 이 땅에 너희에게 때를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는 사람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복된 말씀을 듣는 것이요. 복을 받는 모든 것의 여건을 다 갖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자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은 모든 축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까지 보장된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는 것도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는 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라. 그런 의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시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인간 세상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에 대해서 늘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사에 가실 때 보면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말씀 한마디면 노도 강풍도 잔잔해지고 어떤 병자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 살아야 나오느라 말씀 한마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에 계신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말씀, 축복이 되신 말씀을 은혜로 받아 먹게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좋고 사랑해서 주야로 이 말씀만을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실패의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뀌시려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안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이런 축복,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